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다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 가운데 가장 승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600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600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미 전역에서 107만여 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와 비교해서는 여행자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수감사절 전날 약 260만 2,631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583명이 발생해 9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 569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9일 전국적인 사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도쿄도도 오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7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도쿄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최다 기록이 지난 21일 539명이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것은 나의 권리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의회도 브라질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백신은 나의 개를 위한 것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 2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어제 지난해 6월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펀 호추 씨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란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지만 경찰서에 이런 물건을 던짐으로써 공권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홍콩 사법부가 중국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내린 최근 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말 논란 끝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형량 강화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기술 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행동 규범을 감독할 디지털 시장 유닛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이 기구는 IT 기업의 정책을 보류 중단시키거나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이날 소수 기술 기업들의 권한 집중은 관련 영역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모두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켓 유닛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의 큰 명절을 꼽는다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올해는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면조 구이 등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하는 날로 유명한데요. 백화점과 쇼핑몰은 새벽부터 할인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요. 문이 열리면 고객들이 앞다퉈 밀려들곤 합니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고객 간의 물건 쟁탈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느 해보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매장 방문 고객이 크게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고객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태국의 정치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주말인 토요일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새벽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해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프랭키 발리의 노래입니다. 시간, 장소, 우리가 느끼는 방식인 그리스는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6년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대거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가정폭력, 특히 여성들을 겨냥한 폭력이 증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터키에서 발생했던 쿠데타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대거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네, 터키 법원이 2016년 쿠데타에 참여했던 337명에게 26일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인데요. 이들에게는 대체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살해하고 정부기관을 접수하려고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모두 해서 475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17년 8월에 시작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가 이 가중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70명, 70명에게는 무죄가 나왔고요. 일부는 또 징역 6년형에서 16년형 사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중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군요.
네, 터키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려고 사형 제도를 없앴습니다. 대신에 이 가중 종신형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가중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터키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에서 터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을 적용했나요?
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 군 장성들과 공군 조종사에게는 쿠데타를 지휘하고 주요 정부 건물들을 폭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쿠데타에 참여했던 공군기가 앙카라에 있는 정부 건물을 공격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의회 건물을 포함해 주요 보안기관 건물을 공격하면서 68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나 이 의회 건물은 세 번이나 공격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공습에 참여했던 공군 조종사 25명도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데타 주의부는 이 앙카라 근처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관련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터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당시에 터키군 총사령관이었던 훌루시 아카르 장군을 몇 시간 동안 구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인질로 잡혔었지만 쿠데타군에 저항한 이 아카르 장군이 현재 이 터키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는 이 반정부 인사인 페툴라흐 귤렌 씨를 지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귤렌 씨는 지금 미국에 있죠?
네, 이슬람 사상가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검찰은 이 귤렌 씨를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귤렌 씨가 사실 한때는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가 서로 틀어지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귤렌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쿠데타에 관여한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배후로 지목됐던 귤렌 씨는 이번에 다른 5명과 함께 궐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귤렌 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귤렌 씨, 터키 정부는 귤렌 씨가 이끄는 이른바 히즈메트 운동을 테러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쿠데타로 당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네, 25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0명 정도가 다쳤는데요. 이 당시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와서 이 쿠데타군에 맞서면서 반란군이 정권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서 터키 안에서는 대대적으로 검거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터키 정부가 이 민관 군을 대상으로 쿠데타 지지 세력과 귤렌 옹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교사 등 공무원 13만여 명이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쿠데타 실패와 이로 인한 숙청 작업 이후에 에르도안 체제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 효능이 70%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이 백신을 시험한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에서는 면역 효능이 90%가 나왔고요. 다른 집단에서는 효능이 62%가 나와서 면역 효능을 평균하면 70%란 발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에서 왜 이렇게 효능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효능이 높게 나온 집단에서는 투약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두 번 백신을 맞았는데 이 첫 번째 접종에서 실수로 원래 양의 반만 났고 두 번째 접종에서 1회분 양을 제대로 투여받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접종에서 실수가 있었던 집단에서 효능이 90%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 다 제대로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는 면역 효능이 62%가 나왔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두 집단 사이 효능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효능이 높게 나온 집단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효능이 높게 나온 집단의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적어서 미국 정부가 이 백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했던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 자세한 자료를 곧 학술지에 올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이 적은 용량을 투여한 백신의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제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한다면 백신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이 추가 시험이 영국과 유럽의 백신 승인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이죠. 이 패트릭 발란스 경은 26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서 분명한 건 백신이 효과가 있고 매우 효과가 고무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고 의학 보좌관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감독 당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이 백신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일단 보관이 쉽습니다. 앞서 발표된 이 화이자와 모더나사 백신은 이 각각 영하 70도 또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한 반년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냉장 수준인 섭씨 2도에서 8도에서 2도와 8도 사이에서 6개월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관이나 유통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초저온 냉동고 같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도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사 백신보다 훨씬 값이 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2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유엔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정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면서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고 재택근무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특히 여성이나 여자아이들을 겨냥한 폭력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엔 측은 이런 현상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전염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프랑스를 보면요. 올해 봄에 첫 번째 봉쇄 기간에 가장 폭력이 4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강력한 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48개국이 여성이나 여자 아이들에 대한 폭력 방지와 대응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에 통합시켰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또 121개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유엔 자료를 보면요. 매일 여성 137명이 가족의 손에 희생됐습니다. 2017년을 보면 전 세계에서 여성 8만 7천 명이 의도적으로 살해됐는데요. 이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친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많은 나라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적어도 155개국이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요. 140개 나라는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이 국제 기준이나 권고에 항상 부합하거나 이것들이 또 잘 이행되고 집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유엔 측은 밝혔습니다.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진행됐죠?
네,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품질레 음란보응 쿠카 여성 유엔 여성기구 대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대유행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실행 가능한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팬데믹 발생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종교 모임을 제한한 뉴욕 주 정부의 조치를 금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게 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군요.
네, 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자로 확정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퇴거 의사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다수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건지 한번 들어보죠.
네, 26일 백악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4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선출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도 그걸 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부정행위가 이번 선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특히 우편 투표 용지 봉투의 서명이 실제 유권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왜 백악관을 떠난다는 언급을 한 걸까요?
네, 선거인단 구성원들이 출신 지역의 선거 결과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라고 일부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공식 확정하면 선거인단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거대한 부정이 발견됐죠. 발견됐고 우리 미국이 지금 제3세계 국가처럼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예,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공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선은 2단계로 진행되는 간접선거인데요. 1단계는 지난 3일까지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한 절차였습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비롯한 지역별로 다수표를 받은 후보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건데요. 그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전체 538명 가운데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306명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2단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4일 전국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선거 결과에 반하는 쪽으로 투표할 수도 있나요?
네, 선거인단 투표는 사실상의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를 합니다만 그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투표하는 선거인단 구성원을 가르쳐서 신의 없는 선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의 없는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지역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33개 주와 워싱턴 DC에만 전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드시 받들어야 한다는 선거인단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그런 반란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그런 반란표가 많았던 적은 없는데요. 이 신의 없는 선거인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선 승자가 공식 확정되는 건가요?
예, 그 뒤로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23일 연방의회에 보내는데요. 그 내용을 내년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합니다. 이 공표를 맡은 사람은 상원의장 자격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언젠가요?
예, 1월 20일입니다. 이 퇴임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가하고 이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냐는 질문이 26일 백악관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한편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번 취임식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25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20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다음 날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1일 최고 수준인데요. 같은 날 입원 환자 수는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6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여행과 모임이 잦을 때라서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예, 이달 3일 이후에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CNN 방송이 집계했습니다. 24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을 넘겼는데요. 사망자 2천 명을 돌파한 것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앞으로 열흘 안에 1일 사망자 수가 두 배로 될 걸로 예상한다면서 하루 4천 명에 가까워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밝혔습니다.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통계를 한번 짚어보죠.
네, 27일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2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만 3천여 명인데요. 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상승 곡선을 완화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백신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90%가 넘는 백신 시험 효율을 각각 발표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신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배송된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접종할 긴급 사용분을 조만간 배송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백신 보급의 공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례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나라면서 누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통령 시절에 신종플루 등 방역에 실패했던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말연시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여행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에서 권고했지만 항공여행객이 몇 달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교통안전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쇼핑을 즐기는 풍습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쇼핑 풍습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7일은 주요 업체들이 연중 최저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선물을 준비하거나 평소 원하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주요 상점 앞에 쇼핑객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흔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쪽에 주력하면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이 연방 대법원이 25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 모임 인원을 제한한 뉴욕 주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5-4 의견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사안을 어떻게 대법원이 다루게 된 건가요?
네, 앞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의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단체들을 비롯해서 이 쿠오모 주지사의 이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취임 후에 처음 나온 대법원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에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베럿 대법관이 대신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이런 대법원의 보수화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인원 제한 조처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에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도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예배 참석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시에 대법원은 이 주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사례에서는 결정이 뒤집히면서 이 베럿 지명자가 이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법원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나요?
당시에는 원래 이 보수 쪽에 속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5-4로 이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주 소송에서는 주정부를 지지한 의견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의 조처를 막은 이유는 뭘까요?
네, 쿠오모 주지사의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고서치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이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세속적인 활동을 또 우선시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뉴욕주는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으로 구분해서 모임을 제한하거나 봉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술집이나 자전거 가게 영업은 다시 허용하면서 교회나 유대교 회당, 이슬람교 회당인 모스크를 계속 봉쇄하는 건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기준에 따라서 종교 모임 기준이 어떻게 제한된 건가요?
네, 바이러스 위험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는 게 이 레드존인데요. 이 지역은 종교 모임 시 참가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보다 위험도가 조금 낮은 지역은 오렌지존으로 규정해서 모임 참가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했는데요. 사실 정통 유대교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해당 조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종교 시설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소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소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모임 인원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보건 전문가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효로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 역시 주지사의 조치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바의 노래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건 당신이니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요. Take a chance on me. 함께 듣고 오시죠. If you change your mind, take a chance on the first in line. Honey,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If you need me, let me know. Gonna be around. If you got no place to go when you're feeling down. If you're all alone.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태국의 전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태국의 정치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동치는 전국.
태국에서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가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왕실 모독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왕실 모독제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비방할 경우 최하 3년,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가 법 규정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
태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에 내린 퓨처 포워드당의 해산 결정이었습니다. 퓨처 포워드당은 2018년 3월에 설립된 진보 정당이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군부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퓨처 포워드당은 당시 81석을 얻으면서 제3당으로 약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태국 법원은 선거법 위반 이유를 들어서 타나톤 쭉룽 루아킨 당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퓨처 포워드당까지 해산하게 된 건데요. 태국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시위는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이후 간간이 이어지던 시위는 9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함께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시위대와 야권 인사들은 프라유 차노차 총리의 퇴진과 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국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왕실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세 손가락이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들은 일제히 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하늘로 지켜들면서 정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인 헝거게임에 나왔던 이 세 손가락 인사법은 지난 2014년 태국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처음 저항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당시 브라유 차노차 육군 참모총장은 이 세 손가락을 쳐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태국 시위대는 이번에도 군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세 손가락을 높이 들고 반정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유 차노차 총리는 시위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국 태국.
태국은 일본, 부탄, 말레이시아 등과 더불어 아시아에 몇 안 되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오랜 절대 왕정 국가였던 태국은 1932년 군인들의 쿠데타로 입헌 군주제로 전환했습니다. 군인들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 헌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태국 정치에 군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처음 도입된 1932년부터 지금까지 약 90년 동안 태국에서는 무려 19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공한 쿠데타는 12번입니다. 그 사이 총선도 28번이나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에서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미 권력 집단이 된 군부와 민간 정부의 무능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최근에 성공한 쿠데타는 현 프라유 차노차 총리가 지난 2014년에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은 잉나츠나와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는데요. 잉나츠나 총리는 지난 2006년 역시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태국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할 때마다 포미폰 아두니아데 전 국왕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의 정치계는 친탁신계와 반탁신계로 나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친탁신계는 빨간색, 반탁신계, 즉 친군부파는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이들의 상징 빛깔이 됐습니다.
태국 왕실.
태국의 왕실은 지금까지 네 개의 왕조로 이어져 왔고 1782년부터는 짜그리 왕조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짜그리 왕조 국왕의 정식 호칭은 라마입니다. 현재 태국의 국왕인 마하 와지랄롱콘 국왕은 라마 10세입니다. 마하 와지랄롱콘 국왕은 지난 2016년 부친인 포미폰 아두니아덱 국왕이 서거하면서 태국의 군주로 즉위했습니다. 태국 국민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았던 전임 포미폰 국왕과는 달리 마하 와지랄롱콘 국왕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기이한 행동, 호화 행실, 왕실 가족 간의 갈등, 왕실 재산의 사유화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 태국에서는 군주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군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11월 28일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되는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를 새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여섯 번째 추기경이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추기경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식 추기경 임명식은 1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는 1947년생으로 올해 72살입니다.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 집안은 아니었지만 6학년 때 가톨릭 학교에 입학해서 6주 만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25살 때 시카고에서 사제의 서품을 받았고 1993년 일리노이 주교를 거쳐서 2005년 애틀란타 대주교 그리고 지난해 워싱턴 DC 교구의 대주교가 됐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또 흑인 주교로서는 최초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가톨릭 교계 내에서는 진보적인 신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인종차별과 이민자, 동성애자 권리 옹호 등 여러 인권과 사회 문제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미국 주교회의 의장을 맡았을 때는 사제들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담은 헌장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가톨릭교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시위가 확산하는 와중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대성당을 방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레고리 대주교는 성명을 내고 성당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태국의 민주화 시위와 전국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추기경에 임명된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5년 개봉한 제임스 본드 시리즈 영화 Spectre 한번 보면서 비장의 무기, 비장의 계획이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이곳은 멕시코. 전통축제 죽음의 날 행사에서 갑자기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에 휘말린 제임스 본드. 이 테러 사건의 배후에 무서운 조직 스펙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속한 영국 첩보기관은 이 조직과 관련 있는 본드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tricks up her sleeve, 들어보겠습니다.
Magnificent, isn't she? 0 to 60 in 3.2 seconds. A few little tricks up her sleeve.
Do one more thing for me.
What do you have in mind?
Make me disappear.
Tricks up her sleeve, 오늘의 배울 표현입니다. A trick up one's sleeve. Trick 하면 속임수 또는 묘수. Up one's sleeve. Sleeve 하면 소매죠. 그래서 up one's sleeve, 누구누구의 소매 속에. A trick up one's sleeve. Tricks up one's sleeve. 소매 속에 묘수. 그래서 이 표현은 숨겨놓은 묘한 비장의 대책 또는 장비를 뜻합니다. 영화 장면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줄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A few little tricks up her sleeve. 그 차에는 숨겨진 기능, 비장의 기능이 몇 개 있죠. I have a trick up my sleeve. 내게 비장의 계획이 있어. They got a few tricks up their sleeves. 그들에게 몇 가지 숨겨놓은 묘수가 있지. They, 주어가 복수일 때는 sleeve도 복수형을 써야겠죠. They got a few tricks up their sleeves. Up one sleeve라는 표현은 숨겨놓은, 몰래 준비해놓은, 비장해라는 뜻으로 a trick up one sleeve 말고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는 laugh up one sleeve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몰래 웃는 것, 마음속으로 웃거나 혼자 남이 모르게 웃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When the mayor tripped on the stage, the crowd laughed up their sleeves. 시장이 무대에서 tripped, 비틀거리자 관중은 몰래 웃었습니다. When the mayor tripped on the stage, the crowd laughed up their sleeves. You're protecting someone. 스펙터는 악명 높은 조직으로 과거 있었던 일로 인해 본드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 조직을 혼자 상대해야 하는 본드는 본격적으로 유럽을 누비며 단서를 찾아 헤매는데요. 전 스펙터 일원이었던 미스터 화이트와 그의 딸을 만나며 본드는 스펙터가 노리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화 장면을 통해 한 번 더 오늘의 표현 A few little tricks up her sleeve 들어볼게요.
Magnificent, isn't she? 0 to 60 in 3.2 seconds. A few little tricks up her sleeve.
Do one more thing for me.
What do you have in mind?
Make me disappear.
비장의 무기 또는 계획. A trick up one sleeve. 남 몰래 웃다. Laugh up one sleeve.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Script의 The Man Who Can Be Moved. 움직일 수 없는 남자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ead saying. If you see this girl, can you tell her where I am? Some try to hand me money, but they don't understand. I'm not broke, I'm just a broken-hearted man. I know it makes no sense, but what else can I do? And how can I move on when I'm still in love with you? 'Cause if one day you wake up and find that you're missing me, we'll be right back.
waiting on a girl. There are no holes in his shoes, but a big hole in his world. Maybe I'll get famous as the man who can't be moved. And maybe you won't mean to, but you see me on the news. And you'll come running to the corner, cause you know it's just wrong.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